안녕하세요.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먼저 교포유니온 오늘의 뉴스에 특별 후원이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5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
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 주유소 가셨나요? 평소보다 갤런당 몇십 센트나 더 비싸게 기름값을 결제하셨다면 막 짜증이 나셨을 텐데 그 이유가 사실 저 멀리 워싱턴에 어떤 외교관이 이란에 보낼 이메일을 실수로 임시보관함에 둔 채 퇴근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정치 결정이 미시적인 일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거시적 선언과 미시적 현실의 괴리, 워싱턴의 법정, 아니면 저기 흑해나 중동에서 쏟아지는 거창한 말들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당장 베이 지역 청취자님의 영수증, 아니면 자녀분들 기말고사, 심지어 이번 주말 출퇴근길 도로 상황으로 직결되는지 그 나비효과를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국제분쟁이나 뭐 워싱턴 정책 같은 거 들으면 되게 남 얘기 같잖아요. 막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근데 그 껍질을 살짝만 벗겨보면 엄청난 균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겉으로 하는 거창한 선언이랑 현장에서 돌아가는 물리적 현실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동유럽이랑 중동 상황만 봐도 그 괴리가 아주 뚜렷하죠.
와, 진짜 지금 국제뉴스 보면 무슨 평행 우주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좀 볼까요? 러시아가 2차 대전 전승절이라고 일시 휴전을 선언했잖아요.
네, 휴전 선언했죠.
근데 헤드라인만 보면 총성에 머진 것 같은데 실상은 완전 반대란 말이죠. 모스크바 주변으로는 대규모 드론 요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미사일 공방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거 완전 쇼다, 실체가 없다 이러면서 일축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현대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막 영토 뺏으려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정보 통제랑 실제 군사 타격이 완전히 분리된 투트랙으로 돌아가거든요.
투트랙이요?
네네. 러시아가 휴전 선언한 거 그거 국제사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부 결속용이죠. 우리 국민들한테 전승절 행사 명분도 주고 막 우리가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려는 거죠.
아,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군사주의부 알고리즘은 아예 다르게 돌아가요. 나중에 협상 테이블 열릴 거 대비해서 휴전 기간 동안 오히려 전선을 쫙 밀어붙이려는 전술적 움직임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막 평화협정서에 사인하는 척하면서 책상 밑에서는 다른 손으로 방아쇠를 더 꽉 당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완전 수도관 터졌는데 거기다가 반창고 하나 딱 붙여놓고 아, 다 고쳤다 이러고 우기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지금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 호르무즈 해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5월 8일 기준으로 미국이 이란의 평화 제안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작 전 세계 원유가 다 지나다니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양쪽 군대가 막 서로 비난하면서 당장이라도 쏠 것처럼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란은 미국이 먼저 휴전 분위기 깼다고 막 그러고 미국은 우리는 자산 방어한 거다, 정당 방위다 이러잖아요. 아니, 평화 제안 답변 기다린다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외교적인 문법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는 전략적 모호성이죠. 사실 미국이나 이란 둘 다 전면전은 절대 하기 싫어하거든요. 파국은 피하고 싶어해요.
네네. 둘 다 쫄리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절대 안 물러선다. 이런 힘자랑은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자산 방어라는 개념의 메커니즘이에요. 호르무즈 해역이 되게 좁잖아요. 거기서 군함 레이더로 한번 딱 로건을 하거나
드론 한번 웽 하고 날려보거나
네, 그렇게 근접 비행 한번 하는 게 한쪽에서는 단순 방어 조치지만 반대쪽에서는 선제 공격 징후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교 채널로는 막 웃으면서 유화적인 메시지 보내고 현장에서는 상대가 어디까지 참나 그 한계치를 테스트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완전 서로 벼랑 끝까지 차 몰고 가면서 누가 먼저 브레이크 밟나 치킨 게임 하는 거네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먼 바다 신경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한 20%가 지나가는 완전 대동맥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길목이죠.
여기서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군함이 대치하면 가장 먼저 기겁하고 반응하는 데가 워싱턴이 아니란 말이죠. 영국에 있는 로이즈 같은 해상보험시장이에요. 당장 선박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미친 듯이 폭등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돈, 즉 경제적 비용으로 환전되는 첫 번째 관문이 해운 물류비예요. 보험료 오르면 유조선들은 무서우니까 안전한 우회 항로로 돌아가겠죠?
시간 더 걸리고 기름 더 쓰고.
네. 그럼 운송 시간 길어지고 기름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 비용이 결국 어디로 오느냐? 캘리포니아 항구들 거쳐서 베이지역 마트에 있는 상품 가격표에 고스란히 얹혀지는 거죠. 외교관 이메일이란 군함 움직임이 청취자님 생활비 청구서로 바뀌는 과정이 딱 이겁니다.
와, 진짜 돌고 돌아 내 지갑으로 꽂히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미국 국내 경제로 넘어옵니다. 밖에서 이렇게 기름값이니 물가니 불확실성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미국 경제가 이걸 버틸 체력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겉으로 나오는 수치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로이터 보도 보니까 4월 비농업 고용이 시장 예상 깨고 엄청 탄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업률도 4.3%로 되게 안정적이고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다 하는 시나리오에 힘을 팍 실어주는 정과긴 해요. 막 관세 문제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기업들이 사람을 계속 뽑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약간 통계의 함정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전국 실업률이 4.3%다, 고용 튼튼하다 이러는데 당장 베이지역사는 우리 청취자님들 체감 경기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심하죠.
당장 링크드인만 열어봐도 막 굵직한 테크 기업들 레이오프스식 계속 올라오고 제 주변 지인들도 막 잘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전국 통계랑 캘리포니아 현실의 이 어마어마한 괴리,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K자형 회복의 아주 어두운 이면입니다. 노동시장 전체 파이,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질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질이요?
네. 실업률 4.3%라는 그 예쁜 숫자 뒤에는 베이지역의 고연봉 테크 일자리 수만 개가 훅 날아간 그 자리를 헬스케어나 레저, 서비스업에서 새로 생긴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덮어버린 현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자리 총량은 그대로여도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구매력 자체는 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 상승 겹치죠? 여기 주거비는 여전히 미치게 비싸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호황이라고 박수치는데 우리 개인 통장은 불황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되게 기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와, 머릿수만 채웠지 그게 우리 지갑 채워주는 일자리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근데 이 와중에 체감 물가를 확 올려버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정책적 브레이크가 하나 걸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글로벌 관세 문제인데요.
네, 최근 무역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미 국제무역법원이 이 10%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여기서 청취자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특정 정치인 정책에 맞다 틀리다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메커니즘만 보는 거죠?
네네. 저희 관심사는 대체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 막강한 대통령의 정책을 막아세웠냐는 거거든요. 이 판결의 핵심 논리가 뭔가요?
이 판결은 1970년대 만들어진 무역법의 절차적 한계를 파고든 겁니다. 보통 대통령은 막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 같은 걸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되게 센 권한이 있어요. 1974년 무역법 301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일종의 비상권한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법원이 딱 보니까 행정부가 이 비상권한을 쓰려면 지켜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다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삼권분립 시스템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건 셈입니다.
아하, 그럼 원래 세금 매기는 건 의회 권한인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치트키를 써서 몰래 우회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호루라기 불면서 잠깐, 너 지금 치트키 발동 조건 안 맞는데? 이러고 태클 건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법원이 이 관세를 아예 100% 무효화시킨 건 또 아니더라고요. 소송 건 일부 수입업체들이랑 워싱턴주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단 말이죠. 그럼 이 정책은 지금 반쪽짜리 좀비로 살아있는 건가요?
오,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법원이 정책 전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땅땅땅 친 게 아니에요. 소송 건 원고들이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일단 일시적으로 가처분 성격의 제동을 건 겁니다. 행정부는 당연히 바로 항소할 거고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지겠죠.
와,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완전 엎어진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그 자체잖아요.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태평양 끼고 있어서 수해 보전도 엄청 높은 지역은 완전 치명타일 텐데요.
맞습니다. 당장 베이 지역에서 장난감이나 전자제품, 먹거리 수입하는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내일모레 관세가 10% 붙을지, 아님 철회될지, 나만 면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계약도 못하고 가격도 못 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미리 예비 비용을 쟁여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마트 진열대에 있는 상품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죠.
아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류비 오르고 지금 법정 공방 때문에 수입 단가 불확실성 커지고 와 이게 펀치를 양쪽에서 날리니까 거시적인 충격파가 청취자님들 일상으로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네요.
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법원이 이렇게 경제 룰에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시선을 워싱턴 정치판으로 한번 돌려보죠. 미국 법원이 지금 수입업체들 이익 챙겨주는 걸 넘어서 아예 2026년 중간선거판을 통째로 엎어버릴 수도 있는 정치의 룰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버지니아 대법원 선거구 판결이군요.
맞아요. 버지니아 대법원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완전 무효로 만들었단 말이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원래 공화당한테 좀 불리할 뻔했던 선거구 재편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이슈도 우리가 정당 색깔 쫙 빼고 진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 우리가 흔히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정치인들이 밀실에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지도에 선 긋는 약간 예술의 영역이었어요.
동네 나누기 느낌으로요?
네네.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발달한 지리정보 시스템, GIS 소프트웨어랑 빅데이터를 막 돌려서 특정 유권자층을 소수점 단위 확률까지 쪼개고 계산해서 모았다가 분산시켰다가 하는 아주 치밀한 정밀 수학의 영역이 돼버렸거든요.
완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선거구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군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미국 50개 주 중에서 버지니아 하나 지도 새로 그리는 게 대수냐, 그게 무슨 나비 효과를 가져오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러실 수 있단 말이죠. 선거구 하나 날아간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아, 지금 미국 연방하원 권력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원이 총 435석이잖아요. 거기서 과반수 다수당 되려면 218석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양당 격차가 진짜 불과 서너 석 차이 나는 완전 초박빙 상태거든요.
아, 서너 석이요? 완장 종이 한 장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버지니아주 선거구 하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확실하게 한두 석을 가져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단 말이죠.
와.
이 고작 한두 석이라는 숫자가 하원 435석 전체의 균형추를 확 무너뜨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전체의 입법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걸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435명 중에 단 한두 명 차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외교 정책, 세금법안, 예산안 이 모든 것의 운명이 싹 다 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미 사전투표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갑자기 룰을 뒤집어버리면 현장 혼란은 뭐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바로 그게 이 판결이 무서운 점입니다. 선거가 이렇게 턱 밑까지 왔는데도 법원이 지도를 무효화시켰다는 건 유권자 대표성을 훼손하는 절차적 오류가 있다면 아무리 선거 일정이 꼬이고 난리가 나더라도 끝까지 바로잡겠다.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다른 주들한테 보내는 경고장이네요.
맞아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텍사스 이런 데서도 비슷한 선거구 소송 막 진행 중인데 하급 법원들이 이 버지니아 판결을 엄청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쓰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버지니아에서 날아오른 나비가 전국적인 선거구 다시 그리기 도미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야, 워싱턴 경제정책부터 버지니아 정치 알고리즘까지 진짜 숨가쁘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청취자님,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서 돌아가는 거시적인 시스템만 분석하다 보니까 정작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베이에역 청취자님들 일상에서 아주 팽팽하게 돌아가야 할 매일의 룰들이 완전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거시적 시스템의 취약성이 우리 미시적 일상에서 빵 터져버린 아주 완벽한 로컬 뉴스 두 개가 지금 겹쳤죠.
맞아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인프라가 붕괴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가 마비된 겁니다.
예, 당장 디지털 쪽부터 볼까요? 스탠퍼드, UC 버클리, 세노제이 주립대, 베이에역 대학생들이면 다 아는 그 학사관리 시스템 캔버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뭐 샤이니 헌터스라는 해킹 그룹이 캔버스 서버 공격했다고 떠대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 딱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니 하필 기말고사 시즌에 였거든요.
최악의 타이밍이죠, 정말.
과제 제출, 성적 확인, 강의 자료 다운로드 이런 게 지금 싹 다 막혀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운전대 쏙 뽑아간 격이잖아요.
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웹사이트 잠깐 안 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캔버스는 현대대학 교육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 같은 역할이거든요. 교수랑 학생 연결하는 모든 데이터, 과제 채점 기준, 시험 문제, 심지어 개인 인증 토큰까지 다 이 통로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끊겨버린 거네요?
네. 신경망이 아예 절단된 거죠. 학생들은 당장 내일 마감인 파이널 페이퍼 제출 못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교수들은 성적 처리 스케줄 완정 다 갈아엎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전체가 마비가 온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과제 못 내는 학업 차질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게 이 2차 피해 가능성이거든요. 시스템 다운된 걸 넘어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경고까지 떴잖아요. 세너제이 주립대 같은 데는 학생들 이름, 이메일, 심지어 학생 아이디 번호 같은 진짜 민감한 데이터가 털렸을 수도 있다고 나오던데 이 정보가 해커들 손에 들어가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커들은 그 털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정교한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학생들 기말고사 앞두고 스트레스 최고조잖아요. 거기다 캔버스 안 열리니까 불안해 죽겠는데 그 심리를 아주 악랄하게 파고드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예를 들면 학교 IT 부서나 조교 이름 딱 달고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캔버스 오류 때문에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합니다. 아래 대체 링크 눌러서 로그인하고 과제 업로드하세요. 이렇게요.
세상에, 평소 같으면 안 속을 텐데.
그렇죠. 1분 1초가 아시는 기말고사 때는 애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 의심 없이 그 가짜 링크 누르고 자기 진짜 비밀번호를 탁 입력해버리거든요.
와, 사람의 그 불안한 심리적 취약점을 진짜 귀신같이 파고드네요. 대학생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학부모님들 들으시면 당장 자녀분들한테 신신 당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학교 공식 도메인 아니면 뭐 과제 내라, 비밀번호 바꾸라 하는 링크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세노제이 주립대 공대 교수님들처럼 자체적으로 데드라인 연장해주는 비상조치가 막 내려오고는 있지만 캔버스가 완벽하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캠퍼스 사태가 우리한테 아주 서늘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막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이 공기처럼 당연히 작동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거대한 인프라는 외부 공격 한 번에 아주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유리성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취약성이 꼭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자동차 끌고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리적 인프라 마비 소식입니다. 베이 지역 청취자님들, 이번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서쪽으로 뭐 넘어가실 일 있다면 지금 당장 라디오 볼륨 팍 높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핵심 혈관 19번과 보수 공사죠?
네, 하이웨이 1 남북 있는 19번과 남행 구간이 완전 대대적인 통제에 들어갑니다.
켈트랜스가 하는 재정비 프로젝트 2단계인데요. 링컨웨이부터 슬루트불바드까지 이어지는 남행 3개 차로 중에 무려 2개가 날아갑니다. 핵심 도로 용량이 3분의 1 토막 난다는 건 사실상 그 도로가 죽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치명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1단계 공사할 때 북행 차선 막았잖아요. 그때는 아침 7시부터 막았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그래서 아, 주말이니까 아침 일찍 차 없을 때 슥 빠져나가면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2단계는 스케줄이 아예 다릅니다. 오늘 5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부터 이미 바리케이드 쳤습니다. 주말 내내 매일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아예 링컨웨이랑 19번가 만나는 교차로 자체가 전면 봉쇄입니다. 얼씬도 못해요.
도시교통공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주요 간선도로 병목 현상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좁은 파이프 통과 못하면 막 콸콸 역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19번가 타려던 차들이 주변 좁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갈 거예요.
뉴스에서는 막 어빙스트레 쪽으로 우회하라고 안내하던데요.
안내는 그렇게 하죠. 근데 주말에 거기 유동인구 생각해보시면 그 우회로마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확률이 99%입니다.
끔찍하네요. 특히 선셋 디스트릭트 사시는 분들이나 주말에 SF 스테이트 쪽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이동시간 평소보다 최소 두세 배는 넉넉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악몽 같은 공사가 주말 3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거든요. 다음 통제가 언제냐? 바로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주말입니다. 청취자님들 지금 스마트폰 캘린더 딱 여시고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19번가 근처 절대 접근 금지 이렇게 아주 크게 써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캔버스 해킹이랑 19번가 통제, 이 두 가지 로컬 뉴스가 가만 보면 되게 묘한 교집합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굴러가겠지 하고 하루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그중에 톱니바퀴 딱 하나만 고장나도 우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전체 여정을 한번 싹 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되게 스케일이 컸어요. 지정학적 분쟁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먼저 펼쳤었죠. 러시아가 말로만 휴전하고 뒤로는 드론 날리는 거. 그리고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랑 벌이는 그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까지 봤고요.
네, 그 나비 효과를 따라갔었죠.
맞아요. 그 먼 바다의 불씨가 결국 선박 보험료를 폭등시키고 워싱턴 법정의 관세 판결이랑 막 뒤엉키면서 당장 우리 청취자님들 지갑 얇게 만드는 K자형 경제 침체로 직결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선거구 쪽에는 버지니아 대법원 판결이 2026년 중간선거 판을 어떻게 뒤흔드는지도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가 결국 우리 동네로 밀려왔죠. 기말고사 과제 못 내서 울상인 대학생들의 캔버스 해킹 사태, 그리고 새벽 3시부터 꽉 막혀버린 19번가 도로에서 우회로 찾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청취자님의 미시적인 현실까지.
네네.
저기 워싱턴이랑 중동에서 하는 거창한 선언들이 우리 집 앞 아스팔트 위 현실이랑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이었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들이 막 삐걱거릴 때 그 진동과 충격을 온 몸으로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건 늘 우리 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꼭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되게 굳게 믿고 있던 조약, 법률, 뭐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와르르 마비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렇게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게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완전 일상이 되어버린 이 험난한 시대에 당신은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되게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폰에서 GPS 앱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기말고사 쳐야 할 캔버스 서버가 뻗어버리고 나라의 법이랑 룰이 하루아침에 막 뒤집히는 그 순간에 말이죠. 국가나 뭐 테크 기업이 만들어준 시스템 말고 오직 나 스스로를 버티게 해줄 진짜 독립적인 안전망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 주말에 꽉 막힌 19번가 도로 위에서 한 번쯤 아주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밖에 거대한 구조가 흔들릴수록 우리 개인의 유연한 사고방식이나 비판적인 통찰력이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열심히 분석해드린 이면의 원리들이 청취자님들의 그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벼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